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한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지 15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는지 주의 계시의 말씀에 의지하여 마땅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참된 교회 모습을 저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주셨던 말씀을 잘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것이 목회자 개인의 비전과 소원이 아니라 함께 성도들이 공유하는 비전과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있던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화평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귀한 일에 수종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대로 11월 첫 주, 2015년 11월 첫 주일인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15년째가 되는 교회 설립 1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선 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불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는데 강산이 한번 바뀌고 15년이니까 반쯤 변하는 이런 기간 동안 꾸준히 부족한 저와 또 저희 교회와 함께 해주셨던 초창기 교인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의 말씀에 갈급해 하시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또 근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처럼 수적으로 더 부흥케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진 분야가 있다면 그 첫 번째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모름지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잘 진술해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늘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일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이 계시하는 내용에 따라 교회를 세우는 바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리고 설교한 내용을 따라서 구원받은 한 사람의 신자로서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얻은 구원을 드러내고 펼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화의 삶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교회에 속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인격적인 사귐과 교통 안에서 진정한 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그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그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때로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은 좀 교수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칭찬으로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따가운 질책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이 일이 이처럼 어렵고 힘든가? 교회당 건물을 세우는 일처럼 준공식이 있는, 그리하여 그 일에 마침이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은 완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지속적으로 교회다운 모습을 이루어가고 가까이 가는 그런 일이 죽을 때까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 이하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라는 현재 진행형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완성의 상태에 머무를 수 없음을,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속적으로 개인이 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역시도 교회다운 모습으로 갖춰가는 일이 있을 뿐 이제는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시점은 결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제가 감당하는 자로 또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하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교회를 이루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바대로 사람들은 저마다 다 모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인 성경을 근거로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봉과 같은 그런 교단이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는 다 성경적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각양 다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교회 형태와 교회 정치의 틀도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장로 정치와 같은 각양 다른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서도 다 저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성경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정말 성경적 교회요? 성경적 예배요? 성경적 가정을 이룬 것이요? 성경적 삶인지 어느 한 내용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삶의 내용 안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곳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모두 다 성경을 표준으로 삼아서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데 교회를 이루는 모습은 왜 그렇게 각각 다르고 왜 어떤 교회는 예배 스타일이 우리와 같지 않고 또 어떤 교회는 왜 예배나 기도의 형식이 우리와 또 각각 다릅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두는 다 성경대로 하자라고 하는 이 기본적 원칙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왜 예배 방식이나 교회를 이루는 모습이 다 다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왜 각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과 원칙이 왜 다 다른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성경적 원칙을 따라 교회를 이루겠다라는 생각이 달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상황을 진술하는 내용을 보면 A라는 사람 다르고 B라는 사람 다르고 C라는 사람 달라요. 이미 어제 되어진 일이고 아니 방금 전에 함께 회의를 했던 일인데 방금 전에 어떤 교회는 당신과 나만 알자라고 이해해서 이렇게 다 합의한 내용인데 그거를 탁 펼치면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하는 사실은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뭐 이런 식의 말들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 교회를 이루자라고 하는 원칙은 다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삶의 내용과 정황 안에 성경적 원리를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는 각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표준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성경 이외에 표준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성경이 만들어낸 보조적 표준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래서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적 원칙으로 하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예배 순서를 짜는 일, 직분자를 세우는 일, 이런 일을 할 때는 장로교회 다르고 침례교회 다르고 세례를 베푸는 일도 침례교회 다르고 장로교회 다르잖아요. 그걸 왜 다르냐라고 질문하면 성경을 따라 하자라는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성경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근거로 만들어진 그래도 성경보다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좀 근접해 있는 형식으로 되어진 그 교리문답과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하나의 표준으로 삼아서 정말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바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면 당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라는 질문만 해서는 안 돼요. 이단들도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온갖 이단들이 다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성경을 무엇으로 믿느냐라는 질문으로는 안 되고 그 무엇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더 해봐야 된다고 말해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된 말씀으로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실제로 당신의 신앙과 행위에 어떤 것으로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그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월달인가 5월달인가 제가 이달의 책으로 정했던 교리와 신앙이라는 책을 썼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칼 트루만이라고 하는 교수는 종교개혁을 개혁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보통 이단들이나 침례교들은 표준문서들, 교리문답 이런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성경만이 표준이다. 이거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이런저런 고백서들을 만들어내니까 언뜻 보면 성경과 그 다음에 전통과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칼 트루만 교수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간의 한계 때문에 성경을 믿긴 하는데 성경을 실제로 무엇으로 믿느냐라는 질문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무엇을 무엇으로 믿느냐라는 물음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 때문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성경적 전통과 비성경적 전통과의 다툼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과 교부들, 아우구스티누스, 터툴리아누스, 그 다음에 키프리안 이런 뭐 속사도 교부들, 그 다음에 존 후스라든지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17세기 스콜라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실제로 교회를 이룰 때 성경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 성경을 민다고 하지만 성경을 적용하고 실행하는 방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방식이 성경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신앙 고백서들을 만들어낸 것이고 저희 교회는 그래서 그 고백서들을 채택해서 10시에 제네바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서들이 자칫 잘못하면 균형을 잡지 못해서 성경 자체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마치 교과서 보지 않고 정과만 보고 학습서만 보고 공부한 것과 같은 그런 결론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룰 때 지속적인 강해 설교를 해왔습니다. 저는 사실 고백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잡듯이 뒤지는 방식으로 사실은 성경을 설교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대로 교회가 무엇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커뮤니티에 있지 않아요. 서로 그냥 이렇게 좋게 지내는 거. 물론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화목해야지요. 물론 당연하지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다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진리를 내세우고 진리를 세상에 증시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복음 전파 사역은 필수적이에요. 강단에서 제대로 된 성경이 설교되지 않고 여기 나가서 복음이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지 않다면 교회로서의 사명은 다한 것입니다. 수명이 끝난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서 우리끼리 이런저런 음식 만들어 먹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성찬만 하고 우리끼리 서로 돌아보고 우리끼리 결혼식 하면 축인 갖다 주면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의 가치를 세상의 공동체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짓과 세상 속임수에 농락당하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모든 문제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진리가 인간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시대예요. 왜 우리가 전통을 따르는가 하면 그 전통은 진리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을 지금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고 그 전통을 완전히 형식화된 방식이 아니라 그 전통을 오늘의 내용에 잘 맞춰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 고백도 하고 교회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게 진리는 억제됩니다. 내가 억제하려고 해서 억제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진리는 억제됩니다. 가정에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주어지고 적실한 실천적 규범이 주어져서 그 인생이 얼마나 병들어 있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인생인지를 잘 보여줘서 그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책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이 일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름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일에 최종적으로 수용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여러분들은 가정의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말씀 사역자는 치열하게 말씀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면 목회자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신방도 이제 장로님들이 더 많이 세워져서 장로님들이 신방을 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제가 가고 많은 경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좋은 말씀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총신대학원의 교수들 15명은 어느 특정 교회가 내오는 장학금으로 다 박사학위 받아서 다 교수하고 있습니다. 자꾸 건물 세우고 자꾸 외양을 넓히는데 힘을 써서는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많은 사람들을 교회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첫 번째 교회 모습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어우러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탈피할 수 없는,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이 몸을 교회를 설명하는 비유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하나이긴 하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듯이 몸이 하나이긴 하지만 이 몸 안에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눈, 코, 입, 귀를 비롯해서 인간의 장기들, 온갖 지체들이 있어서 그 하나하나의 명칭을 외우기도 우리가 머리가 부족할 정도예요. 따라서 교회는 이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균형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성만을 강조하면 다양성이 훼손되지요. 그리고 다양성만을 자꾸 강조하면 통일성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통일성이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한 목표를 향해서 몸이 달려가지만 그 달려갈 목표를 위해서는 심지어 머리까지, 팔까지, 다리까지 모든 근육이 바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행할 때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현상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제가 소집해서 당신 오시오, 당신 오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양 다양한 동기와 이유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붙여주신 형제로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사귀면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 그렇으면 그리스도의 몸도 그렇다라든지 교회도 그렇다라고 말해야 앞이 맞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울이 과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분하지 못해서 잘 설명해 놓고 나중에는 그냥 세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다라고 하면 좋은데 왜 그냥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을 했는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과의 긴밀성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은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사도바울의 회심 사건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주님을 본 일도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사울에게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말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자아와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렇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그렇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개혁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공부하는 일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교회의 유기체적 성격을 드러내는 일에는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신이 균형 잡히지 못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가 이 개혁신학의 내용을 알게 되면 이 진리를 깨우쳐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과 온유로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제네바 교리문답에도 살펴봤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안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성품으로 들어와 그 성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진리를 진술해야 그 진리가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은 개차반인데 이런저런 가르침, 지식 이것만을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인격도 못 대먹었는데 이래라 저러면 저래라 그러면 받아들일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야단치고 협박하고 강요하고 속박하는 방식으로 인격적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감화시키든지 인격이 못 대먹었으면 전폭적 사랑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든지 그래서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의 말을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와 태도로 진리를 가르치고 진술하고 교훈하는 그 말씀의 교사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 그 가정을 보면 아 그분의 그 가르침 그 교훈은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가까운 단체입니까? 저희 교회 얼마나 서로 다 잘 압니까? 정말 숟가락 몇 개인지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사시는지는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의 신학적 내용과 진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공부하는 뭐 여러 가지 공부들, 뭐 제네바 교리 문답, 이런 것들이 그저 탁상에서 가르치는 이런 일들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내용이 자신의 성품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문제 처리의 방식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과 다르게 아이를 양육하는 내용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 삶의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개혁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가난하죠. 우리는 부자라. 우리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영적인 실력이 탁월합니까? 이제는 현상교회 하면 적어도 많은 교회들이 알고 부장이면 저도 합신해서 개강 심령촌을 인도하면서 온 목사들이 다 알아서 뜻하지 않게 저희 교회와 제가 그래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교회가 되어졌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목회자들이 왔다 가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각 사람의 신앙의 내용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그 신앙의 실력이 자녀 양육이나 삶의 방식 안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그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모르니만 못합니다. 그저 잔것 알고 순진하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역겨우면 적어도 안 주잖아요. 저 봐라, 저. 입으로는 뭐 저렇게 말하면서 저 삶의 내용을 한번 저다 보라고, 저거. 그런 비난은 적어도 안 받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개혁교회는 대개 진리를 공부하고 드러낸 일에는 관심을 갖는데 돌아보는 일에는 미약합니다. 반면에 복음주의 교회는 개혁교회에 비해서는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랑이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는 별로 걸리는 일이 없거든요.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해요. 보편적으로 다 기다려주고 도와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혁교회에 비해서 훨씬 더 인간적이고 따스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본래 참된 교회는 사람을 배려하는 측면보다 진리를 드러내는 그 측면을 더 강하게 만드셨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저 엘비키 목사님 교회 갔을 때도 예배 끝날 때마다 저를 식사 초대했어요. 첫 예배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 오후 예배 설교자의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를 불러서 식사하자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엘비키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이야기하면서 오늘 점심 같이 좀 하도록 하면 안 되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계신 분이 아 먼저 저기 초대받으셨다고 하니까 아 그러냐고. 그리고 정예배도 마치니까 딱 한 분이 다가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묻고 저와 대화하고 갔다고 말이죠.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게 딱딱해가지고 뭐 서로 돌아보는 일도 없고 옆에서 시편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서 옆 사람은 시편 찬송을 안 가져와서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는데도 정면만 바라보고 시편 찬송만 부르는 이런 예배 경험 안에서 그 온기를 느끼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온기를 느끼시겠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주님 닮아가야 돼요. 공손하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깍듯하게 의견 제시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억박과 강요의 방식은 외적 순종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몽둥이 들고 잡으면 돼요. 속에는 뭐라고 부딪히지 않아서 그냥 그렇죠. 그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얼마든지 선하고 좋은 말로 설득하고 권면해서 아름다운 교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는 장로 정치를 구현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참된 교회를 이루는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를 떠나 인생은 존재할 수 없어요. 가정에도 정치가 있고 회사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가 없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로 정치, 감독 정치, 회중 정치 등등의 정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감독이 되면 어떤 목회자를 어떤 지방으로 파송도 하잖아요. 이게 감독 정치 아닙니까? 그 다음에 회중 정치는 무엇입니까? 회중들의 뜻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최종적 근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정치는 장로 정치입니다. 장로 정치는 어떤 정치죠? 장로가 끌어가는 정치가 장로 정치입니까? 그렇게 오하시면 큰일 나지요. 장로 정치는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형태로 만드신 정치를 가리켜 장로 정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속 정치 말고.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를 우리는 교회 머리로, 교회 왕으로 삼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메시아를 묘사할 때 그분을 왕으로 묘사하면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그분이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가서 5장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베들레헴을 예언하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해서 이 다스림의 내용이 교회 안에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고, 5장 4절에서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목축한다라고 번역했지만 이 역시 다스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당연히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에서도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모든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떤 단체보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 승천하여 천상에 가 계십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했지만 사도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셨죠. 그러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라는 그 말은 그 당시 비상직분을 의미합니다.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이것은 지금 없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죠? 빌립 같은 사람이었죠. 물론 지금도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직분으로서의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 전하는 자는 연두에 말하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가리킨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 지금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뭐죠? 목사와 교사가 남아있습니다. 목사 곧 교사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누구냐면 가르치는 장로예요. 그래서 요한도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고 말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아시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먹혀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제일 앞에서 수송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회자예요. 그러면 목회자만 교회를 이끌어가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누구를 또 세웠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14장부터 시작해서 각 성마다 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이미 장로에 대한 내용들을 진술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장로들 이 올라왔다. 뭐 이런 내용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성읍에 일어났던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개입하는 것. 신명기 말씀을 통해 살펴보셨죠. 이 장로를 어떻게 세우는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해서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라고 말했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안수식을 통해서 임직식을 통해서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강도 장로와 교회를 돌아보고 치리하는 치리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장로 정치의 기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강도 장로인 목사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집행하고 기도에 전무하고 어리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고 경건한 모범을 보이는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였던 자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였던 자가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목회자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목회자의 통치와 다스림과 치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가 목회하는 게 즐겁지 않고 늘 근심이 되고 그런데 목회가 제대로 되겠으며 그런 정산의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되겠으며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못 받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뭐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격보다 제가 두 배 가치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장로 정치는 목사 장로들만을 통해서 구현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구제하는 일에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교회를 이루다 보면 항상 이렇게 원망과 불평, 시기, 분쟁, 당파, 싸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도 죄 많은 인간이다. 교회라고 해서 죄로부터 무관한,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어떤 독립된 영역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교회가 아님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죠. 그렇죠? 그래서 집사님이 뭐합니까? 신방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올해부터 집사님들이 신방을 해서 각 가정들의 어려움을 알고 구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말씀이 가르쳐지는 목사의 설교와 교회를 돌아보는 장로들의 돌아봄과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 세밀하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필요한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면 생활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를 해나가다 보면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들이 생겨요. 의도하지 않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좀 내가 정서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걸 크게 받아들여서 상처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목회자에게나 장로들에게 가지고 오면 좋겠지만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사람은 그 내용을 교회에 진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방에서 알아내라고 직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면해서 정말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교회가 어떻게 그 가정을, 그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지를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해서 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가장이 한 돈천만 원 탁 던져주고 아이들 국제학교 그냥 보내고 필요해 카드 그냥 긁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가정이 세워지느냐 하면 그러지 않는 것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성경부를 하고 구역문을 가지는 것으로 안 되고 이런 세밀한 마치 모든 핏줄이 우리의 발끝까지 가서 영양물을 공급하듯이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신경계가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돌아오는 일과 직분자들이 교회를 돌아오는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져야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든 것입니다. 특별히 조국 교회는 삶의 환경이 척박합니다. 외국처럼 5시, 6시 되면 집에 딱딱 퇴근하지 않아요. 다들 어렵게 사십니다. 7시, 8시, 9시, 10시, 심지어 11시에 퇴근하시잖아요. 그런 가정에 신방하고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신방하도록 만들고 돌아보는 일이 그게 쉽습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장로 정치를 펼친다는 것이 특별히 이 한국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장로 정치를 잘 구현하면 명실상부한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직분이에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자를 주셔서 교회를 부요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과 관계에서 주의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로 유다를 통해서 그 좋은 예를 보게 되죠.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열두 사도에 속했던 사람이 니골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일곱 집사로 부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하지는 않지만 대개 니골라가 나중에 배교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래서 교부 히폴리투스가 모든 이단들에 대한 평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24장에서 니골라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바른 교리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며 그래서 그는 생명에 관한 무관심을 심어주는 습관에 빠지셨다라고 바로 교부가 글로 남겼어요. 그리고 칼뱅은 그가 추악하고 사악한 분파의 창시자였고 그 때문에 거리낌 없이 여자들을 취하려고 했다. 이성적인 추문을 많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제가 합신 가서도 설교를 할 때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라는 3대 이념으로 신학 공부를 했으나 우리 졸업생들 중에 각종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개혁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줍지 않은 저 시골에 뭐 교리문답이 뭐 어떻게 생겨먹은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에서 그저 소박하게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 구원받아요. 오히려 개혁교회에 와가지고 개혁교회가 갖고 있는 자산이 마치 자신의 자산인 것처럼 자신의 부유함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황폐함은 전혀 보지 못하는 무지 상태에서 교회의 부유함 속에 속해 있어서 자신의 영적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직분자가 있다면 그는 구원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 모습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보시면 특별히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진술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장부터 사가랴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 기도하고 승천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유독 누가는 이렇게 진술했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타나요.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따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씀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한꺼번에 그냥 열두 명 부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는 이런 사실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이런 주님의 모습들 등등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썼던 두 번째 편지를 알 수 있는 사도행전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했던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모여서 기도했던 일이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도 나타나고 있고, 더욱이 사도 바울이 회심했는데 회심한 사도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가르쳐주면서 회심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모습을 하나님이 묘사할 때, 주님이 묘사할 때 저는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예배 시간 말고, 식기도 시간 말고, 가정예배 시간 말고 따로 기도하세요? 어리고 힘들면 여러분들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내 영혼의 처절함을 하나님께 토설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중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스마트폰이 그렇게 좋아요? 그 만화 영화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각과 정신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어 놓은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초대교회가 했던 일 중에 하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일 낮 예배를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지를 알고, 주일 저녁 예배를 보면 그 교회 목사가 얼마나 유명한지를 알고, 그 교회 수요 기도회를 보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유명한지 안다. 전혀 맞지 않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찬송 집회한다 그러면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안 모여요. 그게 실력입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교회가 자라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존 플라벨의 은혜 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공부하면서 함께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루터의 중재적 중생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루트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람을 살린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신학적 오류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학적으로 잘 준비해서 말씀을 다 진술하고, 그래서 말씀 좋다 말씀 좋다 그래도, 그런 일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때 조명의 은혜를 주시도록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 시간은 신학적 내용을 진술하는 시간일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의 영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정말 바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기도회에 나오세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의 부족함을 보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로님이 부족함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이런저런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면 함께 모여서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구제를 할 만한 집사 제도를 세웠던 이유는 단순히 구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왜 집사제를 세웠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 순서를 바꾸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채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일곱 사람을 택하라고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뭘 앞세웠죠? 기도를 앞세웠습니다. 존 파이퍼, 우리 김자희 장로님 20대 왔던 목사님이 개혁교회가 왜 개혁의 기치를 내미는데 왜 교회가 성공하지 못하느냐. 존 파이퍼 목사님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개혁교회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좀 신학적 내용도 엉성하고 뭐 설교도 보니까 뭐 좀 논리도 없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잘하지요. 왜 그렇죠? 그들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해요. 왜 가정이 안 변합니까? 눈물로 아들 붙들고 기도하고 자녀 붙들고 기도하고 남편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목사는 성도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교회가 왜 안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많은데 왜 교회가 안 변화되겠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지향해야 될 교회 모습은 가장이 중심이 되어 가정을 잘 돌아보고 가족 구성원들이 중생한 신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들은 신학과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돼요.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인지 능력도 없고 기준도 원칙도 없으니 주먹구구식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며 어디에 앉고 서야 되는지 어디에 가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일에 연루돼서는 안 되는지 어떤 일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 되는지 개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서 적실한 교훈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선행학습, 특목고, 좋은 대학 보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죄송한데요.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기도 시간에 자녀들의 신앙 인격만을 위해서 시종일관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가정의 목사와 같아서 목사가 교회에서 가르치듯 부모는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라는 찬송가 기억나십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필립 도드리치라고 하는 18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 그 작시를 했습니다. 그 기쁜 날은 어떤 날이냐? 나의 선택을 고정시킨 날이에요. 기쁜 날이 그날이에요. 우리 가사는 번역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그냥. 아마 그냥 제가 볼 때 그 영어를 본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말대로 그냥 작사를 한 것 같아요. 3절에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알부문 삼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본래 영어 가사는 그가 나를 이끄셨고 내가 따라갔습니다. 아주 개혁주의적인 가사의 찬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립 도드리치 목사님이 신자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될 일은 자기 심장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층에 종교개혁 주일날 우리가 데코레이션을 새로 했죠. 거기 칼빈의 문장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심장을, 이 불타는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로고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모든 실천적 종교의 양식이요 호흡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기도는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이 들어오는데 기도는 안 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기도가 잘 되죠? 말씀이 우리를 해부할 때, 우리 영적 실상을 드러낼 때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맥체인 성경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영적 실상이 파악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18세기에 토마스 비어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자기 집안에서 지냈던 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 기록의 내용이 진술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살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 청년이. 근데 자기 집안의 분위기를 썼어요. 나는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의 특권을 누렸다. 하루에 3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였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한두 가지 질문을 하고 답하는 시간은 한 주에 한 번이었다. 일주에 한 번은 문답 교육이 있었고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한 주에 한번 이상 공적인 기도에 참여할 수 있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란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주일에는 두 번씩 실천적 설교 말씀을 들었고, 저녁에는 그 내용들을 반복하였다. 특별한 일들이 벌어져서 방해받지 않는 한, 이러한 일들은 수년 동안 내가 지속적으로 누린 특권이다라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식사하고 영양제 챙겨 드신 분들 계시죠? 저도 비타민 하나씩 먹는데요. 성경 한 장씩 읽으십시오. 성경 한장 읽는데 한 5분이면 읽어요. 아이하고 그냥 읽으세요. 좀 급하시면. 그리고 강의에 들으실 시간이 없으면 아침에 아이 보낼 때 그냥 기도라도 한번 부모가 해주고 보내세요. 핑계 자꾸 대지 마시고, 저 늦습니다. 저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하실 일,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행실을 따라 재미 보실 일들은 재미 보고 계시잖아요. 인터넷 서핑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시잖아요.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엇보다 부모는 이런 일만 해서는 안 되고, 자녀들의 개인적이고 내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행동을 그럴듯하게 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다 연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살펴보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있는지,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그리고 구원이 오직 바깥으로부터만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성령의 첫 번째 역사를 할수 있는 중생과 성의 지속적 과정에 역사를 할수 있는 성화의 내용이 아이의 임품 안에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기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로부터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얻지 못한 채 가르치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불만만 갖도록 만들어요. 제가 제네바 교리문답 교사들한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든요. 제가 끊임없이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갖거든요. 제대로 듣는 사람 몇명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물어요. 거의 제가 예상한 바예요. 눈빛만 봐도 듣는지 안 듣는지 알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나잘 듣고 있어요라는 사인을 보낸 것이지, 실제로 듣고 있지 않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뭐 설교나 가르침을 한두 번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늘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영혼의 상태를 보고 늘 대화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의 눈을 보고, 자녀들의 그 눈빛 하나 보고, 표정 보고, 무엇에 기꺼워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를 잘 살펴서, 그 내적 성품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부모의 입술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양육하셔야 되죠. 그러면 그 말씀이 화살처럼 그 영혼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상당히 설교를 좀 오래 했네요. 한 시간이 넘어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15년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이 다섯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 교회를 세우는 지향점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연산교회가 역사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남아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제대로 세워야 될 것인지를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원칙과 이 기준이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를 세우는 원리로 잘 자리 잡아서 정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정의가 우리의 구체적인 정황과 교회를 세우는 현장 안에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가르치고 돌아보는 일로 수고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종들, 은밀한 곳에서 구제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헤아려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성도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 우리 자녀들을 천국으로 입성시키고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우고 또 우리 현상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참으로 기도가 살아있고 서로 돌아보는 교회, 통일성과 다양성이 조화되는 교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적으로 가르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서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의 영광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이 귀한 일에 수용될 수 있는 우리 현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